창세기 우리 계속 봅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그 언약 그것을 통해서 그 언약의 그 모습도 보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 모든 언약을 지금 주권적으로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모든 것, 모든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제 다 이루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또 그러면 인간은 그러면 책임이 없는 거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인간은 아무 책임이 없고 책임이 무시되는 거냐?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언약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지만 그 언약에 참여한 자들로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들이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에 참여한 자로서 꼭 해야 할 일들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 은혜의 주권적인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되지만 그러나 언약의 약정들이 같이 주어져서 인간들로 하여금 꼭 순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언약이 맺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노력을 하여 그 언약을 지켜야, 그 약정들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언약에 들어온 자들은, 언약의 멤버들은, 그래서 못 지킨다고 해서 약속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이 완전 은혜 원리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면서 그 순종하는 그 사실 자체도 이제, 아,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시는데 그 언약 안에 약정들을 주셔서 백성들로 순종을 하도록 요구를 하시면서 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결국 하나님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혼동이 있고 그래서 뭐 이게 전적으로 인간이 혼자 하는 것 같이도 보여지고 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눈에 보이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있고 뭐 하지만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에 속한 자들이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신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왕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언약의 약속은 인간의 행위와 분리돼서 주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그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구원하시는 내용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지금 이루시는 내용인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수도 없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다 지키고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그것이 최고의 문제죠. 인간의 책임이 없는 것 같이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면은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것에 포함된 것이 우리가 순종하게끔 만드시는 일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안 하고 있으면, 즉 순종할 마음도 없고 순종할 그런 그 뭐 바램도 없고 하는 이런 것이라면 처음부터 언약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 것을 증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해할 때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본 거 아닙니까?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 못하는 건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걸 다 이루지 못하는 건가? 구약 끝날 쯤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 뭐 하나도 안 이루어진, 뭐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뭐안 되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그런 예표 수준, 세상 수준이 아니라 이제 천국 수준에서 완전히 이루시는 것을 지금 말할 건데. 근데 그렇게 완전히 이루시는 그 현실은 눈에 보이질 않아서 이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걸 축소해서 개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는데,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자꾸 보면 이거 뭐 이게 뭔가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 왜 내가 왜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능력을 가지시고 나를 지금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교만한 자는 지가 또 잘난 줄 알게, 뭐. 그러나, 그런 거는 우리가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 안 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사랑하는 게 있고, 뭐 이런 거는 좀 보이지만, 그러나 너무 작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탄이 공격을 하면, 야, 네가 무슨 기독교인이냐? 네 하는 꼬라지를 봐라. 하면 이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잡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지금 능력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꼭 효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효력이 있는 거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효력이 있는 거를 먼저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즉, 와,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왜이 모양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을 거라는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을 먼저 가져야 그 믿음대로 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지금, 말씀을 믿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트러스트 하는 그 수준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네. 내가 구원받은 현실도 믿어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좀, 당연하지가 않아요. 살때 보면은. 자신을 살필 때, 이거 참,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산다면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뭐야, 구원받고 나서 지금 막 그냥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그냥 지금 엄청나게 거룩해지고 의로워져 있으면 지금 어떻겠어요? 교만하기 짝이 없게 될 거예요, 아마. 거꾸로. 정말 교만할 거예요. 와, 내가 봐도 확실히 나는 의롭게 돼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한심하게 살아서 참 그런 현실이 안 보이는 거를 지금 정당화하자 그 말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조금이나마 사랑하고 그 예수님 그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것,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로 엄청난 기적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을 다 합하여도 이룰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뤄가시는 그 현실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에 참여한 자로서 이제 그 왕을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왕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모든 초점이 그 왕을 섬기고 즉 왕을 사랑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항상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그 사랑을 하는 건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사느냐? 순종이란 말입니다. 순종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언약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 언약에 이제 여러분과 저는 참여되어 있죠. 우리는 옛 언약에 참여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새 언약에 참여된 우리들은 이제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 언약에서 요구하시는, 즉 나를 닮으라. 예수님을 닮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닮으려면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가시는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은 기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 의하면. 오히려 자기네들 멋대로 하나님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다른 종교를 얘기하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 결국 십자가의 길, 즉 고난의 길을 피해보자는 거죠. 이제 기독교에도 이런 이상한 컨셉이 들어와갖고 예수님 잘 믿으면 뭐 세상에서 잘 되는 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쁘게. 그러니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길은 항상 또 우리가 왜 기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은 결국 부활의 길이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길을 걷는 자는, 즉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 예수님의 삶을 사는 자는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부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길을 가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이 언약, 그 천국의 왕의 거룩한 요구가 이제 왕의 신하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왕국의 법 진행,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냐, 지금 이 새 언약으로 통치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통치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꼭 기억해야죠. 왕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삶은 그냥 자기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냥 자기 사는 삶.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사는 삶하고 똑같아요. 다른 거는 뭐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건 뭐냐면 지금 안 믿는 사람 사는 삶과 똑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건 기독교의 컨셉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요. 똑같은, 세상이 갖고 있는 똑같은 골, 똑같은 원함, 똑같은 목적.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도와주신다. 이거는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기독교인의 그 원리가 완전히 아닙니다. 나는 지금 우리의 하나님, 왕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을 하고 있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이 되건 그 삶을 그 왕을 섬기는 그 중심으로 그 왕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왜? 그 섬기고 그 사랑, 그 왕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이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그 중심으로. 내가 그것을 진짜 나의 모든 걸 가지고 그 연결을 하며 그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 하루하루 주일날 와서는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거는 제껴놓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완전히 그거와 분리된 삶을 살라고 하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죠. 왜? 주일이 가기 전에 벌써 분리가 돼갖고 뭐 꼭 월요일까지는 잘한 것 같이 또 얘기하기도 힘들죠. 예배만 끝나자마자 차 타고 가면서 분리된 이건 아니죠. 내가 지금 언약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내 삶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지금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일이 거기 나옵니다. 그 11조를 바치는 것이 그게 그냥 이거 하나님께 뭐 이 헌금을 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 이렇게 구약에서는 항상 예표. 예표는 세상 수준인 동시에 또 항상 완전하지가 못하고 부분적이고. 그래서 왜 10의 1조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느냐. 참 희한한 거는 요즘에 10의 1조도 너무 아까워서 못 바치는 사람이 많죠. 그게 아니라 100%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 구약 개념입니다. 구약 개념. 그래서 절대로 10의 1조는 하나님께 바치고 10의 9조는 내 맘대로 쓴다. 이거는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 100% 바치는 그거에서 부분은 교회에 내고 부분은 또 우리 가족을 위해 쓰고 부분은 또 뭐 비즈니스를 하는데 하고 하는 하지만 100%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져야죠. 그게 우리 삶이죠. 그래서 참 그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근데 구약이 전부 이렇거든요. 컨셉이. 구약의 원리가 다 이렇게 나눠지고 구분되고 뭐 여자 남자 나눠지고 뭐 저희 뭐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지고 이렇게 진짜 이 헌금 자체도 뭐 10분의 1이 나눠지고 이건 다 구약 개념입니다.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죠. 그러나 그 개념, 아브라함이 10의 1절을 바치지만 100%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고백하는 그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것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우리 저희 뭐야 보면 또 그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계속 재확인이 되는 모습이죠. 28장에 한번 가죠.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한테 하는 건데, 근데 랭귀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그 맺으신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그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지금 그 참여된 자라는 것을 지금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도 요구가 됩니다. 20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맹세를 하는데 지금 그 20절 21절에 언약의 주님으로 행하시면 22절 언약의 주님으로 섬기겠다 하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지금 야곱이 말로 고백을 하면서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임을 증거하는 거죠. 다 언약의 언어입니다. 언약의 언어. 그래서 이제 야곱도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섬긴다. 세상에서는 섬긴다 하는 의미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성경하고도 비슷한 점도 많죠. 그러나 철저하게 이 성경에서 이 섬긴다는 의미는 순종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언약의 표징 자체도 할례를 받잖아요. 그 언약에 지금 참여했다. 그 언약에 참여된 자라 하는 그것도 이 언약의 그 표징으로 할례를 받는데 그 자체도 이 순종을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을 할례를 안 해갖고 하나님이 죽이러 오시죠. 그 죽이러 오신다는 의미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지금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옛사람, 나의 옛사람, 벌써 죽였지만 지금 계속 죽이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하나님이 매일 나를 죽이러 오시는 거죠. 그래갖고 내가 새로운 삶으로, 사람으로 살게. 옛사람을 죽이시는 거예요. 왜?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 안 하는 것. 죄예요.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이셔야 돼요. 근데 죽이시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도 지금 그런 계속해서. 그래서 참 감사하게 이렇게 죽이러 오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그래서 그 할례에 대해서 오늘 좀 보겠는데요. 17장에 가보시면 이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1절에 서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언약의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처음에 서론을 시작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뭘 행하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서론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약정을 주십니다.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께 또 그에게 일러 가르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하면서 쭉 나가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한다. 그리고 3절서부터 8절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왜 12장에서 벌써 언약을 맺으셨죠? 약속들을 또 재확인시키시며 더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증해 주시는 모습이 바로 또 5절에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새 이름이 주어지죠.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새 이름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지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지고 그래서 구약은 세상 수준이니까 진짜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그죠? 이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 바울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듯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지금 영적인 새 이름, 영원한 새 이름을 주는 현실을 지금 예표 수준에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름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세상식이니까, 즉 예표 수준이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그 자기 아들에게 이름 지어줄 때 그 큰 의미를 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무슨 상관이에요, 이름이. 그런데 영원한 새 이름은 심각한 거죠. 진짜 중대한 거죠. 그러나 그런 현실이 세상식으로 지금 즉 예표 수준에서 보여질래니 이름이 바뀌어야죠. 뭐 여러분 요즘 와서 뭐 어느 그 교회는 이렇게 뭐야 세례 받을 때 이름을 새 이름을 받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세상식으로 이제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7절에서 또 선언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는 이제 9절서부터 보게 되면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리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와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하고 15절서부터 21절에 이제 이삭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이삭을 이게 태어날 것을 약속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읽으세요. 15절에서 21절 이삭을 약속하시는 내용. 그리고 22절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 그렇죠? 즉시 가서 이제 할례를 베풀고 순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지금 17장 전체를 보게 되면 언약을 재확인시키시고 그 모든 약속, 약정 이런 거를 재확인시켜 주시고 어떻게 축복하실 것을 확인 또 재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 하시고 이제 이삭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진짜 이제 언약에 속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 거죠. 근데 11절에 보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 언약의 표징이라 이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표징.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집행에 있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확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속해 있는 멤버십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저 뭐야 저뭐 카스코 같은 데 들어가면은 뭘 보여줘야 돼요? 멤버십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 멤버십을 못 보여주면 못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내가 하나님 언약의 멤버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거 있죠? 출애굽기 31장에 가보시면 출애굽기 31장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 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즉 안식일도 멤버십 카드입니다. 내가 그 언약의 멤버라는 거 어떻게 보여줍니까? 안식을 하는 거죠. 안식일날. 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내가 새 언약에 참석한 거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제 할례가 아니고 세례죠.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안식하며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리는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구약에서. 그러나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세상 수준 그런 것보다 이제 이 더 완전한 수준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된단 말입니다.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왜? 그 언약 그 표징을 무시하는 자는 언약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럼 언약에 속하지 않은 자는 지금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자는 영원한 지옥이지 아닙니까? 그 현실을 세상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또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징계를 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징계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인침이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성만찬 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례는 새 언약이 아닙니다. 그죠? 옛 언약의 표징입니다. 즉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표로 재확인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이 할례를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의 그 의미를 제대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할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약의 할례는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영원한 참 할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봤거든요. 그리고 남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다 봤습니다. 왜? 참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의 할례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세상식으로, 육체적으로. 그것도 부분적으로. 항상 예표는 부분적, 세상적, 육체적, 그리고 잠시.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세상 것들로 구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혼동이 옵니다. 솔직하게 아무한테나 구약을 읽어보라 그러면은 뭐 여러 결론이 나오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뭐 쉽게 가서 남자 여자만 따져봐도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뭐 항상 남자야. 여자는 뭐야. 그러나 지금 그 참 그 구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분인데 그 참 구분을 세상 거를 가지고 세상 수준에서 예표를 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낮은 것도 아니고 뭐 남자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자가 기분 나쁘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구약에서 내가 돼지야. 아니 뭐 뚱뚱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돼지라고 해보세요. 꿀꿀이 꿀꿀인데 아 구약에서는 불공평하게 나를 부정한 음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정한 음식은 지금 또 따로 있고 나는 부정한 음식인데 신약에 와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신다. 그죠? 그래갖고 이제 돼지도 부정한 음식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돼지를 사용해서 부정한 그런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분을 해서 이렇게 구약에서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돼지가 이 신약에 살면서 그 자기가 그렇게 부정한 음식에 포함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지가 여자가 돼지가 돼버렸네.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제가 시작할 때. 얘를 그렇게 들다 보니까 정말 어우면 이렇게 이 돼지의 모습은 여자한테 갔다. 누나. 예, 그냥 구약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세상 걸 사용하셔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방인이 하나님한테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구약에서는 유대인만 왜 이방인은 안 했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와서. 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구약의 그런 모든 세상적인 구분, 이런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이런 개념을 모르고 구약을 읽어보세요. 와, 우리 하나님은 이거 불공평하기도 짝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만 뭐 귀한 것 같고, 뭐 남자 여자 하면 남자만 귀한 것 같고, 뭐 이게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이거를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를 안 하면 직접 그냥 자기한테 어플라이를 하니까 요즘 이상한 종교들이 저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갖다가 그냥 뭐 이 글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다른 종교가 여자를 뭐 수준 한참 아래인 것 같이도 이렇게 지금 아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여자는 뭐 뒤집어 쓰고 다녀야 되고 뭐 보여도 안 되고 뭐 어째도 안 뭐 운전도 해도 안 되고 뭐 무슨 짓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수준에서는 구약대로 안 하면서 근데 이 재산, 하나님의 축복 이런 거는 또 구약대로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죠? 세상 재물이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복으로 보여지는 건 구약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또 가져와. 제가 보기에는 완전 혼동이에요. 지금 성경을 클리어하게 이렇게 쫙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혼동에 왜 빠지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갖고 싶고 자기가 소유하고 싶고 자기한테 좋은 거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별 볼 일 없는 거고 자기가 뭐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면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성경에 나오죠. 못 알아듣게 해. 아, 자, 우리 하나님 대답 한번 끝내주세요. 예? 왜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간단한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사야 글에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못 듣는 것이 이루려 함이라.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믿음을 안 주시곤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이 아니면요, 그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그 욕심으로 읽기 때문에 자기 좋은 대로 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건 뭐 어떻게 우리가 뭐그 사람들 보고 참왜 그러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도 은혜를 안 받았으면 뭐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내 욕심대로 읽을 수밖에. 내가 좋으면, 오, 내가 싫으면. 이 할례, 자르는 의식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언약 맺으실 때, 그 언약을 비준하실 때, 왜 동물을 반으로 잘라갖고 이렇게, 근데 거기서도 동물을 자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 할례도 자르는 모습. 왜 그렇습니까? 이 자른다. 이것이 이 죽음을 뜻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과 끊쳐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죽음이라 그러면 육체적인 죽음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은 우리 하나님과 끊쳐지는 거죠. 잘려지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 17장 우리 14절에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즉 잘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지는 이거는 언약에서 잘라지는 것의 상징이라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서 잘려지는 거죠. 창세기 15장에서도 그 짐승 쪼개진다, 거기는 그렇게 나와 표현이 됐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또 하나님의 심판, 그 잘려지는 모습 중에 또 뭐가 포함이 되냐 하면은 그 후손들이 끊어지는 것도 상징이 됩니다. 구약에서 자식이 없으면, 남자가 없으면 심판입니다. 지금까지 또 신약에까지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또 신약에까지 와갖고 뭐 아들을 받으면 뭐딸 가진 사람보다 더 축복받은 걸로 또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다 성경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세상식으로 다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구약은 세상으로 표현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뭐, 아니, 성경적으로 따지면 왜 여자는 왜 유업을 못 이어요? 아니, 유업을 잇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여자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랭귀지죠. 그죠? 남자 아들이 딸보다. 왜? 우리가 또 성경에 하나님의 딸들이라고도 나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항상 지금 이렇게, 그러나 구약은 분명히 예표 수준이기 때문에 그 후손이 없는 것, 후손이 끊겨지는 건 엄청난 심판입니다. 그런 모습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잘라야 되는. 그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이 뜻이죠. 죽는다, 후손도 끊겨진다 이런 현실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할례를 하면서 그 언약에 참여된 자로서 하나님을 먼저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께 충실하는 그 모습이 할례를 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를 할례를 한다. 아니면 어릴 때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례를 한다는 거는 아까 그렇게 심판의 모습, 끊겨진다. 또, 이, 뭐야, 자손이 끊겨진다, 이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제 믿음으로 그 할례를 하면은, 내 모든 것을, 나의 생명까지 다 하나님께 바친다, 이 뜻입니다. 그쵸? 그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아주 재미난 말이 나와요. 거기에는 너의 자신을 하나님께 할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 할례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친다. 생명까지도 바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삭을 21장에서 할례를 하는데 그런데 22장에 가서 진짜 할례를 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할례의 의미가 그 이삭을 죽이는 거기에서 더 그러니까 이 할례를 이삭을 할례했잖아요. 21장에. 그렇게 할례하는 그 못보다 더 할례했듯이 더 확실하게 증거되는 그 할례가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즉 궁극적인 할례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을 시작하는, 언약을 비준하는 예식은 15장에서 봤죠. 그래서 이거는 언약을 비준하는 예식이라기보다는 개인이 그 언약에 속함을 위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그 잔을 가지사 이것이 지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그 새 언약을 비준하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받는 세례는 새 언약을 비준하는 예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새 언약에 참여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예식이란 말입니다. 할례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오히려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언약에 참여하는, 언약에 속하는 상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세례 자체는 심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례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살피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을 땐 너희의 죄와 너희의 그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시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례가 그 노아의 홍수 같이 지금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이제 은혜의 또 그 새 언약의 그 표징으로 또 세례가 주어지는 거죠. 즉 죽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는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지금 구약의 할례가 예표하는 것이 지금 죽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지금 영원히 이제 살게 되는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신약의 세례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2장에 참 할례는 마음에 하는 할례라. 성령님께서 마음에 하는 할례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마음에 하는 할례가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하는 그 현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새롭게 거듭난다는 게. 그러면 참 할례의 뜻이 세례가 표하는 뜻, 세례도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건데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 즉 이 구약의 할례가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세례로 변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의미가 똑같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이 어떤 교회는 이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을 완전히 부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세대주의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거죠. 즉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교회는 다 휴거시켜놓고 이스라엘은 따로 또 하나님이 딜링을 한다. 이게 세대주의 아닙니까? 즉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게 세대주의죠. 그런 식으로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을 다 부인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구약에서는 배울 게 없어요. 왜? 전부 이스라엘한테 한 소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원리만 배워요. 어떤 원리? 도덕 원리. 구약은 순 그런 것만 가리키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이 되라. 아브라함이 저렇게 하나님 믿었더니 축복하지 않냐. 너도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또 축복해 주실 텐데.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관계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은 자니라.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받은 자라. 즉 연관성을 보여주죠. 물론 구약과 신약의 끊치는 모습도 많죠. 왜? 예표적인 것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연관이 안 되지만 그러나 연관이 또 되죠. 왜? 그것들이 예표하고 있던 참이 결국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와 세례의 연관을 안 짓습니다. 그래서 세례, 이 할례가 언약의 표징으로서 8일 만에 그 애가 신앙 고백을 하지도 못합니다. 8일날 무슨 신앙 고백을 하고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8일 된 애가 믿음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왜? 저희 뭐야 그저 엘리자베스 예,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 뛰는데 아니 뱃속에서도 믿음이 주어지는데 뭐 8일째 된 애라고 믿음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고백을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고백 안 한 자에도 언약의 표징으로 줬듯이 세례도 이제 언약의 표징으로 우리 유아들에게 즉 태어나자마자 뭐 8일을 꼭 지키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최대한 빨리 유아 세례를 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걸 표하는단 말입니다. 표와 인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 자식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세례를 안 주면. 근데 언약의 표징으로 보질 않는 거죠. 왜? 이 연관을 안 지니까. 할례와 세례를. 즉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끊어버리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연관을 지켜준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이제 배울 텐데 우리 골로새서 아침에 공부하죠. 골로새서 2장에 가보시면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했을 때 그리스도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왜? 아까 끊쳐지는 것이 할례니까. 잘라지는 것이 할래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칼로 찌르는, 잘라지는 것 모습도 보이지만 하나님한테 끊쳐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여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시면 지금 할례와 세례 11절에서는 할례라는 단어 12절에는 세례라는 단어 해서 사실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마찬가지로 할례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표했지만 그러나 또 언약의 표징으로 쓰여지듯이 세례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인과 그 표지만, 그러나 또 언약의, 새 언약의 표로, 표징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그 언약에 포함됐다는 거지, 그가 선택된 백성이라 이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하면서 선택된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기가 나는 선택 안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아세례를 안 주는 데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그 아이는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왜? 세례를 안 주니까. 언제까지 아닙니까? 세례를 줄 때까지. 그럼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가 나는 아니라고 완전하게 보일 때까지. 지금 완전 반대죠. 그래서 유아세례를 안 주는 사람은 야, 너 그따위로 하다가 너 인마 지옥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선생이 그 뭐야 한 다섯 여섯 일곱 살짜리 막 가르치다 너 그렇게 너 말 안 듣고 그럼 너 하나님 진짜 심판받아 지옥 가 인마,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못합니다. 아무리 걔가 나쁜 짓을 해도 야 너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행위는 너하고 안 맞는다. 하지 마 인마. 그게 어떻게 너가 누구냐? 키우는 방법이 틀리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언약 신앙, 언약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기 때문에 지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들은 말합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어떻게 세례를 주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애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고 세례를 주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세례 주는 거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에서 그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언제까지? 아니라고 할 때까지. 그러면서 우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나중에 안 믿으면 어떡하냐? 그럼 세례를... 난 묻는 거예요. 니네들이 세례 주는 인간들은 확실히 구원받는 게 100% 개런티돼 있냐? 지네도 똑같잖아요. 자기네는 어떻게 알아요? 자기네가 세례 준 자는 그럼 다 100% 구원받을 자예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자기네들도 똑같으면서. 어차피 모르고 하는 거지. 왜? 언약의 백성. 언약.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 다 언약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 선택됐다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다 할례 받고 언약 백성이에요. 마찬가지로 다 세례 주고 언약 백성이에요. 다 선택됐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선택된 건? 이제 자기가 신앙 고백을 믿는 거예요. 그걸로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세례를 먼저 줘야죠. 왜? 신앙 고백을 들어야죠. 어른들. 그러나 유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좀 알아야죠.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그냥 부분이 잘려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는 겁니다. 안 지키면 끊어지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참 할례.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에 하는 할례라. 예. 성령님께서 우리의 새 마음을 주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참 할례입니다. 그래서 참 할례는 여자나 남자나 다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식으로, 육체적으로, 부분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남자만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참 현실은 그러면 뭐 그렇게 구분이 있었던 거냐? 그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참 할례는 여자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구약의 여자한테도 가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셔서 참 할례를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러나 구원 역사를 지금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 이 시청과 교육 수준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근데 그렇게 시청과 교육 수준이 더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오히려 100만 번 듣는 것보다 한번 봐야죠. 성경은 100만 번 보는 것보다 들어야 됩니다. 세상과 성경은 완전 반대입니다. 예, 이제 십자가 할례로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로 이루는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 죄로는 죽고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죠. 이런 모든 현실이 새 언약에서는 세례로 표되고 세례로 인쳐진다 이 말입니다. 세례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정말 세례 아닙니까? 아, 그런데 재밌는 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께서 한참 세례 받고 나셨어. 그죠? 처음에 이제 공중 그 미니스트리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받고 나셔서 또 하시는 말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응? 받으셨는데? 왜? 예수님의 아까 할례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왜? 세례나 할례나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고 이제 함께 부활됐다. 심판에도 함께 참여되고 부활에도 함께 참여되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가지고 지상 명령해 주시죠. 세례를 주어 새 언약에 참여됨을 이제 표하고 인치라 해서 세례를 주라.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걸 하지 못해요. 그래서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안 줘요. 그러면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기독교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책이에요. 즉, 그 사람들한테는 구약의 할례는 그냥 유태교의 예식이었어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구약의 할례가 주는 가르침과 의미가 아직까지 우리한테 주어지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는 구약의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그냥 유태교, 옛날 유태교의 행식. 이걸로 끝납니다. 근데 구약 전체가 그래 버립니다. 이건 다 이스라엘한테 속한 거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거의 다입니다. 구원 역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풀어가는 거죠. 그러나 한 책입니다. 한 책. 오실 예수님 증거, 오신 예수님 증거, 구약과 신약, 한 이야기, 한 책,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리를 완전히 해놓고 이 성경을 읽게 되면요. 그냥 구약은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내 현실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구약에서는 그냥 결국 도덕만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무슨 도덕을 배웁니까? 누구한테? 아브라함? 아니, 자기 여자를 남자한테 몇 번씩이나 주는 그런 무슨 도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한테. 뭐, 다윗? 아이고, 참 예쁜 여자 있네. 저 남편 죽여버리고 내가 가져야지. 무슨 도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한테. 아니, 그거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게 한두 개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거룩하게 높여놨어요. 그래요. 오,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런 한심한 꼴을 보면서 예수님을 원하도록. 왜? 그분밖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언약에 참여된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충성. 그리고 그 예수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음에 계속 보겠죠. 보죠. 보겠죠가 아니라 다음에 보죠. 아니, 보겠죠도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면 보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 뭐 죽어서 더 좋은 데 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데 좀 어떻게 잘못돼갖고 더 나쁜 데가 있을까봐. 그게 지옥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병원에 누워있든지 뭐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참 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현실을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제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케 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 되었음을 또 알려주시고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뭐 병원에 누워 있어도 그게 또 하나님 뜻이면 거기가 또 좋은 자리죠.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 있고 가만히 있어 이거 꺼야죠.